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컫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름이 불려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면 아무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믿음의 세계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은 인간적으로 그가 완벽하고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형편을 보고 기근이 오니까 애굽에 내려가고 위험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기대를 두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도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제 아랍 족속이고 지금 이삭의 후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도 늘 이 아랍 족속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적대시 여기고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는 입장인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결과가 그런 중동의 전쟁들 또 어떤 그 종교 갈등들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된 거죠.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가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가 평생에 자기가 의롭다, 나 거룩하다, 완전하다 소리 못하고 늘 죄인으로 늘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으로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우리 생각 안 믿고 우리의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할 수 있고 온전하다고 할 수 있고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위대한 건지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의 삶을 발견하면 아 내가 온전하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거룩하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신령한 사람이구나 근데 신령하다 소리 한번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론 끝에 가서 백세나 되었는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아 아브라함이 정말 형편 보지 아니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형편없는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금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앞으로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될 거다. 아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아브라함도 봐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믿음의 삶을 살고 백세나 되었는데도 자기 몸의 죽음 같은 거, 살아의 태의 죽음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변화될 거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의인 될 거라고 믿느냐? 아니요. 만약에 내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함께 하면 아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인천 교회로 오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의인 되겠지요 하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아, 저 사람 아직 구원이 아니구나. 뭘 신앙을 하다 보면 의인이 돼. 아직 저 구원이 아니네. 저 사람 누가 복음 전했는고. 아직 구원이 시원찮네. 이렇게 여기겠죠? 그리고 내가 신앙을 하다 보면 앞으로 아, 여러분들 다 의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저는 아직 좀 연약한데 그래도 제가 인천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또 인천교회 또 함께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래 하면 앞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의인 되겠지요.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저 많이 부족합니다 하면은 저건 부족한 게 아니고 저 구원이 아닌데 뭐 앞으로 뭐 의인 되긴 뭘 의인이 돼. 점점 앞으로 신앙을 하다 보면 의인 되겠네요 하면 사람은 자, 아직 구원이 아니구나. 자, 근데 내가 이번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하면은 아, 구원은 받았구나. 의롭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구나. 자, 우리가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자, 그것처럼 구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앞으로 점점 신령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하고 앞으로 변할 거라는 것은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데 앞으로 이제 점점 변화될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도달했다는 것을 이미 다 이루어진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럼 여러분 우주에서의 어떤 거리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이거는 이제 몇 킬로미터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 광화문에 가보면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표지판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를 계산을 할 때 서울도 서울 나름인데 서울 어디서 북한산에서 제일 거냐 아니면 한강에서 제일 거냐 아니면 톨게이트에서 제일 거냐 어디서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 제일 거냐 그래서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가서 그거 한번 보신 분 있어요? 광화문에 가면은 표시를 해놓고 거기서 방향을 또 표시해놨습니다. 부산까지 얼마 걸렸나 이것만이 아니라 예를 일본 도쿄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 방향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 길로 쭉 가면 도쿄가 나온다. 중국 북경까지는 또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북경까지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필리핀 마닐라까지는 또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그 방향도 정확하게 화살표 방향을 해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지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지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산까지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도쿄까지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북경까지 몇 킬로 떨어져 있느냐 할 때는 몇 킬로미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은 이게 우주로 나가면은 이걸 킬로미터로 계산하려면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계산해서 1광년, 뭐 2광년, 3광년, 광년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멀리 우주에 떨어져 있는 1광년 떨어져 있는 이 별에서 오는 빛은 우리가 보는 건 늘 1년 전의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태양도 지금의 태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태양을 관찰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태양의 흑점을 관찰하고 태양의 그 움직임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태양의 막 그 이제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관찰해서 그것이 어떻게 지구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관측을 하는데 현재의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자들은 늘 8분 19초 전에 태양을 보는 거예요. 야, 지금 태양이 변했다. 아니, 지금 변한 게 아니라 이미 변했는 거예요. 그걸 뒤늦게서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며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이 대목을 한번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장차 점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면은 점점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갑니까? 이 순간 복의 근원이 되어버립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버리죠? 점점 복의 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로 복의 권원이 되게 할지라. 그럼 이미 복의 권원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여 갔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갔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그냥 안 두는 거예요. 이 바로의 집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내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된 건 우리는 이 순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구나.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나 큰 민족을 이루는 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직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용돈을 주는데, 엄마 아빠가 용돈을 주는데 아이가, 학생이, 여기 우리 대학생들 있는데 엄마 용돈 좀 주세요. 알아서 줄게. 그래서 이제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알아서 줄게 하면 이제 바로 0.1초 만에 탁 해가지고 5만 원 탁 손에 들려줘야 돼요? 아니면은 1분 있다 줘도 되고 5분 있다 줘도 되고 10분 있다 줘도 됩니까? 알아서 줄게 하면은 순간 딱 5만 원 용돈 주기로 했는데 5만 원 딱 안 했으면 왜 안 줘요? 엄마 왜 안 줘? 왜 안 줘? 그때부터 1초 간격으로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가 준다고 했으면 1초 만에 안 줘도 1초 만에 주는 거하고 5초 만에 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1초 만에 주는 거하고 1분 뒤에 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은 영원계에 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계에서는 이게 지금 주냐 10년 뒤에 주냐 이건 1초가 아니라 0.1초와 비교해도 긴 시간이, 0.1초가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계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막 조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 아들을 안 주시지? 아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으면 이건 지금 큰 민족이 되냐, 10년 뒤에 되냐, 20년 뒤에 되냐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용돈 주마 했는데 1초 만에 주냐, 1분 만에 주냐, 10분 뒤에 주냐 안 중요하죠. 준다고 한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복권을 사보신 분 있습니까? 로또 사보신 분 있어요? 예. 예전에 공주의 어떤 부친님이 예배당에서 사셨는데 이분이 늘 교회가 이제 월세 내는데 늘 쫓겨가지고 월세 낼 때만 되면 월세가 모자라서 형제자매님들 막 월세 감당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월세 안 내도 되는 우리 예배당 하나 주십시오. 근데 공주교회 형제자매들 얼마 안 되니까 예배당을 지을 만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을 능력이 안 돼서 이 부친이 복권을 하나 사야 되겠다. 매주 이제 복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내가 욕망으로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당 하나 있었어도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매주 복권을 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로또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친은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그 물질을 그대로 다 복음 앞에 드리고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여러분도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 모를 줄 알고 네가 지금은 복음을 다 드린다 하지만은 너를 보니까 네 마음에는 지금은 그 마음 같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빚도 많은데 이 당첨되면은 내가 교회 빚 갚도록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랬는데도 안 된 사람은 사지 마요. 복권 사지 말고 차라리 헌금이나 해요. 보면은 하나님이 네 속에 사심이 가득하다. 너는 이거 복권 당첨되면은 튀어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안 보일 거다. 그 형제 어디 갔냐? 물론 안 보이던데 왜 안 보이지? 당첨됐다는 소식도 안 알려줄 거예요. 당첨됐다 하면은 야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운하더니만 어떻게 됐냐 하고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 딱 되면은 바로 나한테 돈이 주어집니까? 아니죠. 그걸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가 받기까지 뭐 세금 공제하고 당신이 이거 지금 얼마에 당첨됐는데 당첨금이 얼만데 이거는 불로소득이니까 세금을 몇 퍼센트 내야 됩니다. 당첨금 얼마에 대해서 얼마에 대한 세금을 떼고 이 돈이 언제 이제 당신 이제 에게 주어집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은 안 중요한 거예요. 당첨되는 그 순간 내가 1등 당첨됐다면서 기뻐하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 이건 아브라함이 로또 당첨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야, 큰 민족에 당첨된 거고 복의 근원에 당첨된 거고 열국의 아비가 된 거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언제 주어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당첨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로또 당첨돼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 말고 이 우주의 거리를 잴 때는 뭐 몇십만 킬로미터, 몇백만 킬로미터 너무 복잡하니까 빛의 속도를 가지고 1광년, 2광년, 10억 광년 이렇게 해서 따져야 우주에 대한 거리가 되지.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계산하는 킬로미터를 가지고는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세계를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그런 세계 말고 인간이 계산하는 세계 말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받고 사는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저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시기의 차이지 아브라함은 이미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이고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세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동산 투기가 막 과열되었을 때, 지금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못 벌게 하려고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또 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럼 또 아파트 또 얼마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또 왕창 때리는 거예요. 그게 경제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 같은데 그걸 막아가지고 이 강의 생태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것처럼, 오히려 생태계 파괴가 오는 것처럼 그걸 막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닌데, 자, 그래서 덕분에 인천 사람들이 덕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은 웬만하면 다 고가 아파트니까, 서울에 부동산을 투자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 상대적으로 인천의 아파트값은 싸니까 그 투기꾼들이 인천으로 이제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사람에게 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 투기가 한참 일어났을 시기에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투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땅값이 오르겠나,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고, 진짜 전문가들은, 여러분 각 도시에 이 도시개발과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할 건지 그게 있어요, 보면은.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표하기 전에 이미 도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 배밭이 있는데, 넓은 배밭이 있는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 우리 이제 동네를 보면 구월동이 참 살기 좋은 동네 같아요, 보면은. 제가 살아보니까, 뭐, 우리 형제님들 저기 서구에도 살고, 동구에도 살고, 뭐, 여러 이제 구에 살고 있는데, 인천의 중심이 이제 남동구인데, 우리 예배당 위치를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여러분들 집 살 사람들은 남동구에 사세요. 딴 데 가서 살지 말고. 이 남동구가 이제 참 좋은 게 이제 왜 좋으냐. 남동구 좀 자랑을 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남동구에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첫째, 다른 사역자들이 참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자, 미국 갔다가 다 같이 공항에 와서 이제,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예, 안녕히 가세요. 거기서부터 또 이제 집에 가는데 또 얼마나 멀어요. 저, 부산 가려고 해도, 광주 가려고 해도, 목포 가려고 해도 막 다 멀잖아요, 보면. 저는요. 다른 분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저는 집에 도착해요. 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보면은. 물론 또 이제 출국할 때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출국할 때도 뭐 일요일 오후 1시 비행기다 해도 뭐 예배 또 좀 빨리 드리면 주일 예배 다 드리고 1시 비행기 또 탈 수도 있는 거예요. 딴 지역은 절대 불가능해요. 주일 예배 빼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공항 가까워서 해외 다니기 좋은 거. 뭐 이건 이제 해외여행을 우리가 자주 가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서울이 또 가까워요. 양천의 이현목 목사님은 자주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인천이 우리 양천보다 더 가깝냐. 요즘은 이현목 목사님이 전에 다니던 길로 안 다니시고 요즘은 제가 이제 다니는 길로 이제 터널을 통해서 다니는데 이 길로 오셔가지고 그 성산대교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요즘 차가 안 막히니까 이게 훨씬 빠르다면서 시내를 통과하거나 올림픽대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강남 순환도로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면서 요즘 그 길로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길로 해서 빠져가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와서 다시 이제 경인고속도로 해가 오니까 그건 강남 가는 것만이 편리한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주말 되면은 뭐 주말 되면 우리는 뭐 교회를 오지만은 사람들이 뭐 이제 주말에 여행들을 많이 다니는데 고속도로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한데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 이제 편리한데 그 남동구로 오십시오. 멀리 딴 데 가서 살지 말고 그 집도 딴 데 가서 사지 말고 남동구 사세요. 이 남동구는 서울의 강남하고 같은 데가 남동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동구 자랑을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예.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교하다 보면은 예상치 않은 예화에 빠져버리면 이 주제를 이제 먹어버리는데,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갈 길이 뭔데, 지금 시간은 지금 많이 갔는데, 그래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예배 마치고 조별 모임 가지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마치고 조장 모임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때는 우리가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한 2시간씩 설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뭐 불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보면은? 예. 뭐 불만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미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이미 계획을 해버린 거예요. 도시계획을 하듯이 이미 계획을 해버린 거예요. 도시계획가에서는 이미 계획이 다 된 인천의 시청을 이쪽에 남동구로 이제 옮기고 인천의 중심을 접근성이 좋은 이쪽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부동산 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는 이제 부정부패가 많을 당시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은 이 도시계획과 직원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 도시계획의 그 설계도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야, 이 남동구가 여기가 허 벌판처럼 보여도 여기에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여기에 시청을 옮기고 여기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곧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하려면 이 도시가 어떻게 개발될 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넓은 배밭과 땅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도시 중심에 있는데 이걸 그린벨트로 그냥 둘 리가 없어요. 보면은 반드시 개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신마을 쪽에 내려가서 거기 또 역시 도로 건너편에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그냥 둡니까? 개발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이제 아시안 게임 할 때 거기에 운동장을 만들어서 체조 경기장도 만들고 또 운동장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땅도 여기가 가수원인데 반드시 이제 개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여기다 뭘 할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뭐 들리는 소문에는 여기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만든다. 일부 개발도 하고 공원을 만들 거다. 우리 앞에 교회 앞에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 건너편은 그렇게 공원으로 개발을 하고 이쪽은 또 그냥 이 건물들하고 이걸 유지해 준다. 왜냐하면 이쪽은 우리 큰 이쪽에는 도서관도 있고 또 우리 예배당도 있고 경신마을 또 이제 건물들도 있으니까 이걸 개발하려면 다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쪽은 제외시키고 이제 배나무 있는 이쪽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아마 여기가 배나무 가수원이 아니었으면 더 빨리 개발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수원은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가수원 나무 한 그루에 이걸 앞으로 농사를 지어서 얼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 그걸 계산해서 그만큼을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무를 보상해 주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빨리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개발은 되겠죠. 근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도시 계획과에 가면은 그 계획이 이미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이루어진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부분에 이 대목을 보면 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조금도 갈등하거나 조금도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황하는 기색도 없고 자 그리고 사환들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제3일쯤 가서 보니까 멀리 이제 하나님 지시하신 그 산이 보이니까 사환들을 머물러 두고 아들만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막 정신없으면 이런 생각을 못해 굉장히 아브라함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깊이 사고를 하면서 사환들을 머물러 둡니다. 5절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사환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사환들이 옆에 있으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요? 말릴까요? 아니 주인님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왜 멀쩡한 아들을 왜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지로 드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됩니다 하고 양손 양팔 딱 잡아버리면 어째 번제로 드려요 보면. 틀림없이 얘네들이 이해를 못할 건데 내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이 사환들이 이해를 못할 거니까 얘네들은 여기 머물러 둬야 되겠다. 그리고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 나무를 누가 지고 가요? 누가 지고 가요? 아브라함이 지고 가요? 그 아들 이삭이 지고 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웠죠? 그러면 여러분 교도소에 크게 될 놈 그 영화에 보면은 사형을 집행하는 날 뭘 줘요? 예? 여러분 사형 집행하는 날 교도소에 급식이 고깃국이 나온대요. 고깃국이 나오면 야 오늘 누구 하나 죽는 날이구나 이래 생각해야 돼요. 크게 될 놈의 그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고깃국 왜 줄까요? 예? 교도소에 옛날에는 진짜 먹을 게 우리나라 부족할 때는 콩밥만 줬는데 크, 모처럼 고깃국이 나오면 야 이게 웬 고깃국이냐?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좀 잘 먹고 가라고 이제 그런 배려를 한다고 고깃국을 주겠죠. 그러면 사형시키는 날 노역시키고 일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키죠. 이제 죽을 몸인데 그뿐만 아니라 사형수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애를 뭐 이제 징역 뭐 3년, 징역 5년 거기서 교도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징역 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루 일하는데 얼마씩 쳐가지고 이제 그만큼을 죗값을 이제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삭은 번제로 드려 죽을 목숨인데 아니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이 법에도 사형수들은 징역을 안 시키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삭에게 짐을 지워가지고 번제드리러 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아들 지금 마지막 가는 길인데 죽으러 가는 길인데 왜 또 지금 무겁게 지금 막 나무를 지워가지고 지금 짐 지고 가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세계를 보면 이 일반적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이 묻습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에 아들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마음에 자기가 지금 번제를 드려질 예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럼 지금 지 죽을 줄 모르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대언하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조금도 요동하는 마음이 없고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도달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게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자라가서 여기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점점 선하게 살다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으면서 의롭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믿음의 소리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하나 깨달았습니다. 자, 그게 뭐냐?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믿음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그 믿음의 비밀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18절 말씀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준 거예요. 이미 말씀하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잃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니 그러면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고 했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고 한 건 뭐고 또 여기서 이삭을 죽이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건 또 뭐냐?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저희 죄와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은 후에 우리는 죄 짓는 육신의 모양이 나타나도, 육신적인 내 모습이 나타나도, 형편없는 내 모습이 나타나도 나는 의롭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된 건 이건 우리 영혼의 변화란 말입니다. 의인이 된 것은 이건 거듭난 거예요. 자, 이건 직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은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 목사 안수 받으면은 영원히 목사예요. 목사 직분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지라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죠. 우리 선교회에서도 우리 선교회를 떠난 사역자들에 대해서 목사 직분을 제명시키는 정관을 변경해 목사 직분을 제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교회를 떠나면은 집사든 뭐 장로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교회를 떠나면은 그 직분에서 제명을 당해요. 전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우리가 정관에 그 규정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부르면 사칭이 돼요. 목사라고 부르려면은 일반 그 신학교 가서 신학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야 목사예요. 왜? 우리 선교회에서 목사 된 것은 제명당했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르면 사칭이 되고 걸려요, 법에. 그 떠나가지고도 뭐 목사라고 하는 목사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정관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에서 목사라고 불러서도 안 돼요. 목사 아니에요. 형제예요, 이제. 괜히 자기들이 뭐 목사라고 극하고 있는데 이제 제명을 당하면 떠나는 자에 대해 선교에 목회를 떠나면 이제 제명을 당하고 제명당한 자는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선교의 정관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건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라고 부르고 싶으면 교회 안에 와야, 교회, 성교회 안에 와야 되는 거고, 성교를 나갈 때는 이제 형제로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목사라고, 자기 목사라고 부르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사기치는 거예요, 보면은. 사칭이 되는 거예요. 직분은 빼앗길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정관에다가, 우리 성교에 떠나면 의인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못해요. 예?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영혼의 변화고 거듭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빼앗을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건 어떤 직분의 어떤 차원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건 어떤 직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만들어 놓은 세계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도 베드로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드는 의무는 그건 하나님의 의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어 아내를 팔아먹어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의무는 하나님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이루어져 있는 세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하나를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미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형편이 주어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예, 번제로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면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했어요. 내가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네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로 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사실을 발견한다면 이 원리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막 믿음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 믿음 없이 지내오다가 어느 순간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 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TV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그런 전자제품처럼 이제 그렇게 여길지 모르죠. 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웬만한 컴퓨터는 업그레이드 함으로 말해 굉장히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 부품들이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부품들만 이제 뭐 새로운 걸 팔아먹으려고 자꾸 이제 메인보드를 바꾸고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컴퓨터는 얼마든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PU가 있는 거예요.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는 게 얘가 이제 두뇌리가 머리가 좋아야 빨리 계산하는 것처럼 얘가 좋아야 빨리 성능이 이제 모든 이제 컴퓨터의 모든 걸 처리를 빨리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별거 없어요 보면은 뭐 작업 양을 늘려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면 메모리 양이 많아야 되니까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는 거고 저장 공간이 많으려면은 하드 용량을 늘려주면 되는 거고 그 용량을 좀 더 저장하고 이런 좀 빠르게 하려면은 옛날 어떤 그런 디스크 방식의 하드가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 방식으로 SSD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돈을 못 버니까 사람들이 아예 이제 옛날 그 부품이 안 돼 단종되고 새로운 걸 사야만 되고 메인보드도 새로 사야 되고 새로 사야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 이건 대단한 믿음인데 자 이건 나타나는 건 대단한 믿음이 나타나지만은 사실 그 마음에서 깨달은 핵심은 바로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러 가는 그 장면을 소상하게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자, 그 번제를 드리러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람이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안 지우고 그 뭐 중요하겠어요, 보면은.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뭘 타고 갔는지, 사환을 데리고 갔는지 안 갔는지, 나무를 쪼개 가지고 갔는지 안 갔는지 막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들여가는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고 위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산 그 비결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18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에 저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삶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 지휘자 또 피아노, 우리 인천 예배당에서 이렇게 찬송 지휘하고 피아노 치면서 예배 드리니까 훨씬 더 좀 여러분 친근감이 있죠, 보면은. 지휘자가 집에서 이제 지휘하는 것하고 예배당에서 찬송 지휘하는 거 하고, 그래서 이재국 형제 지금 농땡이 치고 놀고 있길래 불러다가, 예배당에 이제 불러다가 찬송 지휘시키고 또 이제 피아노 반주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제 오늘 예배당에 지금 여러분이 제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평소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뒤에 보면 이 큰 스크린의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을 한번 비춰보면은 여러분 뒤에 보이십니까? 네, 뒤에 이렇게 큰 스크린에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크게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은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앞에 있는 기계에 작은 그 액정 그 기계 안에 상이 하나 맺혀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을 뒤에서 굉장히 강력한 빛을 램프를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밝게 화면에 비춰지는 거예요. 정작 저 기계를 열어서 보면은 저 안에 있는 화면은 조그마한 화면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날 때는 크게 이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 그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발견한 그 믿음의 비밀은 아주 작은 것인데 실제 나타나는 것은 위대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행위를 강조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믿음의 삶을 따라하고 막 이런 열심을 내는데 절대로 따라하자고 안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삽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따라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번제로 잡았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해도 이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이 소리 안 해요, 보면은. 그럼 목사 니부터 해봐라. 네 아들부터 한번 번제로 드려봐라. 그럼 자신이 없거든.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해도 아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아이고 겁나라 이렇게 하락할까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흉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행위로 따라갈 수 있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게 이건 인위적으로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작은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자, 그건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한 거예요. 자,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며칠 전에 TV에 뭐가 나오냐면은 2002년 월드컵 때 그 경기가 나오는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를 치르는 경기가 나오는데 그 2002년이니까 벌써 18년 전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월드컵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그 월드컵 때 이탈리아 이제 경기에 누가 이제 골을 넣냐면은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어요. 연장 이제 후반에서 여러분 이탈리아는 제 우승 후보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한테 질 리가 없는데 뭐 이탈리아에서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막상 경기를 치르고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봐도 막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막 거기에 그 당시에 벌써 20년 전에 그 당시에 몇백억을 받는 이탈리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격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막 그런 선수들을 완벽하게 마크를 해가지고 막 이탈리아와 이제 막 대등한 경기를 벌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를 제가 간을 졸이면서 봤을까요? 언제 골 넣지? 그 안정환 선수가 헤딩해가지고 골 넣는데 저 언제 넣더라? 연장 전반에 넣던가? 연장 후반에도 언제 넣지?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정환 선수가 비운의 선수잖아요. 거기서 이탈리아전에서 골을 넣어가지고 안 그러면 유럽의 구단에 스카웃 받아 이탈리아 구단에가 뛸 뻔했는데 이탈리아를 갖다 이겨버려가지고 누가 그 선수를 받아주겠어요? 그 비운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안정환 선수가 참 유럽 구단에 가서 막 성공할 뻔했는데 저 경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겨서 좋았지만은 저 선수는 그 꿈이 이제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꿈이 좌절된 게 이제 저 게임 때문에 그래 됐는데 그 제가 그걸 제 아내한테 이야기한 적이 그래도 그렇지 나쁘다 그 사람들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막 간을 졸이가 이기나 질까 막 이게 아니라 그때 옛날 그 당시 2002년 때도 여러분들 그 경기 보셨습니까? TV 중계 보셨어요? 간을 졸이면서 막 이기느냐 지느냐 막 해가지고 막 아마 안정환 선수 그때 올려가지고 이태리를 탁 이겼을 때 그때 막 온 나라가 들썩이었을 거예요 보면. 그 지금은 맞아 저때 우리나라가 저거 만약 이제 골을 넣 안정환 선수 골을 넣었는데 언제 넣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결과가 난 경기를 다시 보듯이 이게 아브라함이 이 18절 말씀이 이미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했는데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말씀의 판단만을 믿을 거냐. 말씀의 판단만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게 너무 쉬운데, 우리는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말씀의 판단 믿고 가다가 우리는 자꾸 형편의 유혹을 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니까 아주 오래된 기억이에요. 초등학교 때 제가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여러분이 어릴 때 기억을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기억은 주로 이제 어떤 기억이, 저희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은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는데, 그때도 이제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보면은. 왜 두들겨 맞았느냐. 그때 이제, 참고서를, 그때는 이제 참고서가 있었어요, 보면은. 참고서를 이제 사라고 돈을 줘서, 그 참고서는 어디 파냐면은 서점에 파는 게 아니고 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면 파는 거예요. 따로 서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제 그 돈을 줘서 이제 문방구에 가서 참고서를 사러 갔는데, 그때는 뭐가 유명했냐면은, 이 아이들 그 보는 만화 잡지가 있었어요. 뭐 어깨동무 뭐 이런 이제 만화 잡지가 있었는데, 그 만화 잡지 가운데 새로 연재되는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 연재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막 불티나게 팔렸어요. 아이들 가니까 막 그걸 막 이제 만화 잡지죠, 그게. 그걸 막 불티나게 막 파는, 나는 그 책 사러 간 게 아니라 참고서 사러 갔어요, 보면은. 그래 갔는데 애들 막 줄 서가지고 막 그 이제 만화책을 막 사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너도 이거 줄까 하니까, 아, 나는 참고서 사러 왔는데 해야 되는데, 저도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 예해가지고 그 만화책을 샀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막 그걸 애들이 사가지고 집에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가게 옆에 뭐 이렇게 돌담에 앉아가 보는데, 나도 막 신나게 봐서 이제 문제는 집에 가는 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참고서 사라고 했는데, 이 만화책을 샀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 너무 어릴 때니까 또 안 그러면 삿딱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넘어갈 텐데, 또 어리니까 또 확인을 하잖아요. 보면 잘, 제대로 잘 샀는가, 어쨌는가. 그래가 그게 또 덜통 나가지고 막 뒤지게 얻어맞았어. 야, 이놈아. 참고 사라 했지. 누가 만화책 사라 했냐. 얘가 막 뒤지게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나도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보면. 한번 물어봐야 돼. 저는 이제 그때 막 혼났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미 말씀했단 말입니다. 네 자손의 책을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근데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형편이 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미 네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했는데, 네가 다른 형편이 오면은 마음에서, 말씀에서 네 마음이 떠나고 네가 말씀의 판단을 안 믿고 다른 판단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생각 믿지 말고 네 판단 믿지 말고 말씀이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했으면 네가 어떤 형편이 오고 어떤 것이 네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그거 믿지 말고 말씀의 판단만 믿어라. 하나님은 이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 네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으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의롭다는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것처럼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네 자손을 이삭으로 말미암을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말씀의 판단만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위대한 모습, 놀라운 믿음의 삶을 나타나게 만든 것이 누가 뭐래도 말씀의 판단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의 판단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경기를 보는데 왜 간을 졸이면서 보며 야 저거 어떡하나 이미 우리가 이태리를 이겼는데 이탈리아를 이겼는데 이탈리아의 최고 공격수 그 당시에 막 그런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그 선수가 문전에 팍 가서 다가가서 골을 넣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도 또 이태리가 막 기습 공격을 해서 우측 측면에서 센터링을 올려가지고 막 위기 상황이 와도 저 골 안 들어가. 저러지만 우리가 이겨. 이미 우린 경기를 봤기 때문에 그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전능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발견합니다. 자,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거 상반된 말씀이잖아요. 이삭으로 네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상반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내야지. 자,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시험 통과를 합니다. 가장 비가 많이 올 때, 그래서 인위적으로 비 오는 방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압으로 물을 쏘아서 비가 새는가 안 새는가, 방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테스트를 합니다. 극한의 온도에, 영하의 온도에 내려가서 또 뜨거운 그런 사막에서 차가 달릴 수 있는가, 그 상황에서 차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통과되어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편이 오고 아니면 사단이 어떤 그런 속삭이고 그게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과하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번제로 안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려야죠. 아니 그러면 네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또 번제로 드리라고, 이거는 이제 번제로 안 드릴 수 없다니, 하나님 드리라고 하니까. 이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은 없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나 우리 앞에 오는 형편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판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자, 이게 간단한 원리지만은 위대한 원리인 것이, 아브라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판단 버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때로 사람들을 물어봐요. 복음을 다 전해주고 나서 이제 죄 없다는 걸 믿어짐, 이제 죄 없다는 걸 믿고 의롭다는 걸 믿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도 또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잖아요 하면은 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대로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예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라고 말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죄 지으면 죄인이잖아요 하고 예하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복음이 안 깨달아져가지고 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깨달아졌는데 또 자기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그래도 또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잖아요 하면은 또 그 말 들어야 되는 줄 알고 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주냐, 뭘 어떻게 만들어주냐, 그래도 또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온전하고 영혼이 의롭게 된 이 믿음을 심어주려고 내가 이제 흔들어도 안 흔들리고 내가 뭐라고 해도 그 말에 안 흔들리고 의롭습니다, 죄 없습니다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주려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네 자손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했으면 그 말씀의 판단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정말 간단한 원리지만은 나타나는 그런 능력은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이미 말씀하신 그건 절대로 변할 수 없는데 우리 마음에서 자꾸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말씀의 판단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형편이 오면 기근이 오면 애굽에 내려가 버리고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으면 그 형편은 그걸 믿어버리고 그렇게 막 아브라함이 혼돈된 시기에 있을 때하고 말씀의 판단만을 믿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또한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자손의 칭할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해놓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은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말씀은 절대로 안 변하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정반대되는 형편이 와도 여러분이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그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야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졌고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형편이 오면 왜 안 되지?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 여러분이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자 이미 온전하다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아, 나 역시 안 되네. 나 역시 육신적인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야 된다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오늘 주님은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야 되듯이 아무리 육신적이라도 하나님이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어제는 장년회를 하는데 평소에 우리 장년들 교회 올 때 참석하는 장년회에 세 배 더 참석을 한 거예요. 많은 형제님들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평소에 퇴근을 늦게 해서 장년회 못 오는 분들, 시험 들어서 뭐 또 교회 안 오는 분들, 시험은 안 들었지만은 주일 낮 교인이라서 내일 교회 갈 건데 뭐 하고 또 안 오는 분들, 우리 구역장들이 또 장년 조장들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구역을 돌아보고 마음을 쓰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마음이 성장하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마음을 쓰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는 아마 역대 최고 많은 장년들이 참석한 장년의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시험든 형제든 교회를 잘 안 오든 뭐 형제든 신앙을 안 하든 형제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고 온전한 형제들이고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고 신령한 형제들인데 육체대로 알면 육체대로 보면 육신적인 사람 강팍한 사람 시험 든 사람, 신앙 안 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판단해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온전하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들이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문 안 열어주고 뭐 이러면은 프린트 해가지고 누구누구 형제,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다니는 누구 형제, 형제는 신령하다 하고 온 동네에다가 전단지 다 붙여놔라 그냥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누구 형제는 온전하다 신령하다 막 전단지 막 온 동네에 다 붙여놓고 막 회사에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다 붙여놔라 이제 작년 형제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이제 신앙 안 하는 분들은 여러분 온 동네에 A4 용지에 프린트 해가지고 누구누구 이름 적어가지고 온전하다 신령하다 이거 맞다다 그런 내가 온전하다 내가 신령하다는 마음 들 때까지 온 동네에다 포스터 붙이고 전단지 붙여 놓을 거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재밌겠죠. 그냥 그렇게 보면 누가 끝까지 문 안 열어주고 또 뭐 이제 안 만나 이런 사람이 온 동네 계속 갖다 붙이고 그래도 안 되면 막 칼라 프린터로 아예 그냥 막 몇천 장씩 인쇄해가지고 막 매주마다 갖다 붙이고 막 가게마다 다 주면서 저 몇 동 몇 호에 사는 그 아저씨 이쪽에 사진 이렇게 생긴 이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 신령한 사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신앙을 안 한다.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판단해서 온전하다고 했으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홍수 형제도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변화된 거지 신령한 삶을 살아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 신앙 안 하고 교회와 멀어져 있던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다.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어난 이 문제는 그럼 오늘도 참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이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오고 신앙 안 하고 지냈던 분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작년 구역장들이나 부인 조장들이나 다 찾아가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평소보다 100명 이상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갈수록 자꾸 150명, 뭐 200명 계속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오라고 신앙하라고 너 육신적인 사람 아니야. 넌 신령한 사람이야.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 죽어 있어도 하나님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볼 때 어떠하든 하나님 보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온전한 피조물이고 신령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그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어떤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든 어떤 형편이 보이든 말씀의 판단만 믿고 가십시오. 말씀의 판단과 반대되는 형편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발견한 이런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면 여러분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